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진짜 엄청난 규모의 고고학 발굴 현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웅장하네요.
그렇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연구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군가 진흙이 잔뜩 묻은 그냥 완전 볼품없는 돌덩이 하나를 쓱 보더니 쓰레기 더미 쪽으로 휙 던져버립니다.
아, 쓸모없는 짱돌인 줄 알았던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폭우가 막 쏟아져서 그 돌에 묻은 진흙이 씻겨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던 양치기가 그걸 우연히 주웠습니다.
설마 그게?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헌 중 하나로 꼽히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가 적힌 점토판이었다면 어떨까요? 인류의 엄청난 역사가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한 겁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시카고 대학 연구진이 주도했던 실제 무기토 발굴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와, 진짜요? 이게 실화라는 게 안 믿기네요.
사실 우리는 고고학이라고 하면 그 흰색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최첨단 장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거를 딱 복원해내는 완벽한 과정을 떠올리잖아요.
약간 인디애나 존스 같은 마법 같은 순간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일화는 우리가 땅속을 파헤쳐서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우연에 기대고 있으며 또 때로는 엉망진창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완벽성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번 심층탐구의 핵심 임무입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고학과 성경 역사의 복잡한 관계입니다. 로버트 바노이 박사님의 구약 역사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고고학이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뭘 할 수 있고 또 뭘 할 수 없는지 그 진짜 얼굴을 좀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룰 시대적 배경의 맥락을 먼저 좀 설정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바노이 박사의 강의를 보면 사실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의 텍스트와 의미 있는 접점을 가지면서 서로 비교가 가늠해지는 시점은 창세기 12장, 즉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은 아예 자료가 없는 거는가요?
그 이전의 기록들은 성경 외부에서 교차 검증할 만한 고고학적 데이터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아브라함 이후의 고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고학이라는 도구를 얼마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겁니다.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고학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고고학을 무슨 어떤 문이든 다 열 수 있는 과학적 만능 열쇠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죠.
진짜 그래요. 한편에는 비평적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땅속에서 고고학적 증거가 딱 나오지 않으면 텍스트에 적힌 기록은 다 의심스럽거나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요.
네, 증거 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반대편에는 또 보수적 학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흙 묻은 벽돌 조각 하나만 나와도 야, 이거 봐라. 성경의 기록이 100% 정확하다는 게 증명됐다. 이렇게 섣불리 단언해버린단 말이죠.
네, 양쪽 모두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똑같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표라 붙은 결과물이 무조건 텍스트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셈이거든요.
무슨 역사적 논쟁만 생기면 일단 고고학자한테 가서 정답을 물어보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제가 자료 읽으면서 제일 배신감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유물의 의미에 대해 완벽한 합의가 존재할까요? 저는 여태껏 유물 하나 나오면 전문가들이 실험실에 모여서 탄소연대 측정 쫙 돌리고 완벽한 정답을 내놓는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은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나오는 학문이 아니에요. 땅에서 발굴되는 유물에 이건 기원전 10세기에 누가 무슨 용도로 만들었음 이런 설명서가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긴 하네요. 바코드가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동일한 도자기 파편이나 건물 털을 두고도 발굴한 학자의 배경, 당시 학계 유행, 심지어 개인적 신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완벽한 증명이 불가능한지 그 본질적인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에드윈 야마우치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가진 증거 자체가 전체 역사의 극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그 표현 기억나요. 조각의 조각의 조각이다.
네, 맞습니다. 야마우치 박사가 이 파편화의 현실을 다섯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가 살아남은 비율의 파편화입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는 썩어 없어진다는 건 저도 이해해요.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습기에 약하니까요. 근데 비석이나 돌로 만든 건물들은 썩지도 않는데 왜 안 남아있는 거죠?
돌이 썩지는 않지만 인간의 재활용 본능이 그걸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이요? 고대인들도 분리수거를 했나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도시나 요새를 지을 때 산에 가서 돌을 새로 캐는 것보다 주변에 버려진 옛날 건물이나 비석의 돌을 빼다가 쓰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잖아요.
아하, 굳이 무거운 돌을 새로 안 구하고 기존 걸 부셔서 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당시 수백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70년 이전의 회당 유적이 발견된 곳은 현재 가버나움 단 한 곳뿐입니다.
수백 개 중에 딱 하나요? 와.
비석도 마찬가지예요. 모아방 매사의 거대한 석비는 기적적으로 남아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지만 바로 이웃했던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석비는 지금까지 단어 딱 하나 적힌 손톱만한 파편 하나가 전부입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업적 자랑하려고 비석을 엄청 세웠을 텐데 그게 다 주춧돌이나 건축 자재로 갈려 나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다 부서지고 쪼개진 뒤에 살아남은 흔적들만 땅에 묻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묻혀 있는 것들이라도 다 파악하고 있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인 조사된 유적지와 발굴된 유적지의 파편화를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1960년대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략 5천 개 정도의 유적지도 확인됐다고 하잖아요.
네, 무려 5천 개나 되죠.
그런데 이 중에 과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고작 150곳이고 그중에서 제대로 된 대규모 발굴은 26곳에 불과하다고요. 아니, 현대 과학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파는 겁니까?
고고학 발굴이 굴착기로 땅을 막 파서 보물을 찾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네 번째인 현장 조사 범위의 파편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면 유물이 다 깨지니까 그런 건가요?
네. 유적지 전체에 가로세로 5m짜리 격자를 바둑판처럼 쳐놓고 호미, 붓, 치과용 도구 같은 걸로 흙을 진짜 몇 센티미터씩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땅의 지층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아, 흙 색깔이나 파편 위치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솔이라는 유적지를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야딘이 발굴했을 때를 보면요.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무려 4시즌 동안 땅을 팠는데 전체 유적지의 400분의 1만 단했습니다.
400분의 1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입됐는데도요?
네. 야딘의 계산에 따르면 하솔 유적지 하나를 완벽하게 다 파내려면 매년 여름마다 꽃박 800년을 파야 한다고 합니다.
800년이요? 와, 그러면 그 거대한 바빌론 같은 곳은 대체 얼마나 걸린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바빌론 전체 발굴에는 무려 8000년이 걸립니다.
8000년? 이건 뭐 거의 상상이 안 가는 숫자네요. 그런데 야마우치 박사의 마지막 다섯 번째, 출판 및 번역의 파편화에서 저는 진짜 펄쩍 뛰었습니다.
땅에서 캐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제가 길가메시 서사시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다는 무기또 이야기 했잖아요. 지능 묻은 쇠기 문자 점토판이 돌멩이랑 구분 안 가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건 오케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미 잘 발굴해서 박물관에 안전하게 둔 유물들도 번역이 안 돼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서요. 50만 개의 쇠기 문자 텍스트 중에 고작 10%만 출판됐다니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아니 방치를 하죠?
방치라기보다는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카드어나 수메르어 쇠기 문자는 찰흙판에 갈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3차원 기호라서 빛을 이리저리 비춰가며 돋보기로 봐야 겨우 하나 보일까 말까 하거든요.
아, 깨지고 닳아서 해독 자체가 너무 어렵군요.
네. 그래서 1880년대 대영 박물관이 확보했던 바빌로니아 왕 목록이라는 엄청난 문헌이 번역돼서 출판되기까지 무려 75년이 걸려서 1954년에야 나왔습니다.
오늘 유물을 찾아도 제 손주 세대에나 논문으로 나온다는 거네요. 이렇게 파편적이라면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나 장소가 고고학적으로 하나도 발견 안 될 때 있잖아요. 야마우치의 증거의 원들 개념처럼 교차 검증 자료가 전혀 없다면 솔직히 그 기록을 의심하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태도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건가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증거의 부재가 곧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라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
정확합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텍스트의 역사성을 곧바로 부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타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같은 경우 성경 외에는 증거가 전혀 없어서 비평가들이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었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로마인들이 기록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데 흔적이 안 나오니까 가짜라고 당당하게 비판했었죠.
운연 마사다 발굴에서 비로소 세상에 나왔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네요.
만약 1950년대에 학자들이 증거 없으니 신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불과 10년 뒤에 자기 연구가 전부 뒤집히는 꼴을 봤겠죠. 증거의 본질적 파편성을 이해한다면 섣부른 확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와, 진짜 반전이네요. 자, 그럼 반대로 질문할게요. 유물이 마침내 땅속에서 딱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제 샘페인 터뜨리고 모든 진실이 확정되는 건가요?
제임스 프리처드라는 저명한 고고학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적 판단이 땅속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절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결국 해석의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돌덩이나 잿더미는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아요. 결국 고고학자의 뇌 속에서 해석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엔 시대적 편견이나 개인의 바람 같은 인간적 변수가 필연적으로 개입됩니다.
아, 무기토에서 발견된 솔로몬의 마구간 이야기가 딱 그거잖아요. 시카고 대학팀이 기둥에 구멍 뚫린 구조물을 발견하고서 야, 이건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마구간이다. 구멍은 말을 매는 기둥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렸죠?
네, 당시 수많은 고고학 핸드북에 그게 역사적 사실처럼 다 기재됐었죠. 하지만 1970년대에 제임스 프리처드 등이 다시 분석해보니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솔로몬 시대도 아니었고 아합왕 시대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게다가 마구간이 아니라 창고나 병영이었을 확률이 높았죠. 기둥의 구멍은 말을 매는 곳이 아니라 지붕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아, 진짜 빵 터져서요. 넷은 글루액이 찾았다던 솔로몬의 구리광산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재해석됐잖아요.
그렇죠. 한 번 내려진 해석도 새로운 증거에 의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아주 잠정적인 것이 고고학입니다.
이거 들으니까 진짜 재밌는 상상이 드네요. 마치 천년 뒤에 미래 고고학자들이 폐허가 된 제 주방을 발굴해놓고 그 마늘 다지기를 꺼내면서 야, 이건 21세기 인류의 끔찍한 종교적 고문 도구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고 재치 있는 비유네요. 결국 고고학자의 의견이나 당시 상식이라는 변수가 항상 개입되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 위험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요약해보겠습니다. 결국 고고학은 성경시대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빛을 비춰주지만 모든 역사적 질문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최종 심판자는 절대 아니네요.
맞습니다. 증거는 파편적이고 발굴과 번역은 끝없이 밀려 있으며 해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정보가 막 쏟아지는 세상에서 누군가 야, 이건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됐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왜 한 걸음 물러서서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하는지 오늘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고고학의 매력은 정답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실을 향해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 아주 도발적인 상상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만약 당장 내일 전 지구적인 EMP 폭풍이 발생해서 우리의 클라우드 서버, 이메일, 모든 디지털 기록이 영원히 증발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5000년 뒤에 고고학자들이 플라스틱 조각이랑 앙상한 철근 구조물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원하려 할 때 그들은 과연 스마트폰 화면에 중독됐던 우리를 어떤 모습의 집단으로 해석해낼까요?
상상만 해도 재밌군요.
혹시 거대한 데이터 센터 서버실 잔해를 조심스럽게 발굴해놓고 아, 이곳은 데이터라는 보이지 않는 신을 모시던 거대한 신전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진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 또 새롭고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